할렐루야. 먼저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앞에 있는 제 눈에는 제일 어려 보이는데요. 몇 학년이죠? 작년에 두란노에서 제 책이 나와서 본인이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송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본문을 다른 곳에 잡았다가 첫 시작은 그래도 이 교회의 주제와 맞게 설교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895년 10월 8일은 우리 조선에 있어서는 참으로 슬픈 날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명성황후가 일본의 자객에 의해서 시해가 된 바로 을미사변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이날의 사건의 소개를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그들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양쪽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처절했던 상황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미우라 공사가 그들의 낭인들과 또 군인들을 대동해서 바로 경복궁 안쪽에 있는 근천궁이라고 하는 임금의 내실에 침범을 합니다. 그곳에서 육혈포라고 표현을 하는데 권총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 권총으로 실은 황제에게 위협 사격을 하고 또 그러면서 바로 명성황후의 퇴위에 대한 조서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렇게 황제가 들어주지 않자 죽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급하게 숨어있는 명성황후를 찾아서 오코로라는 곳의 마당에서 불을 질러서 시체를 태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을미사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선교사들이 그 다음 날에 내실을 통해서 연락을 받습니다. 그 연락의 내용은 빨리 궁으로 와서 황제를 알현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정말 얼마나 그 하루가 황제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공포의 시간이었을까. 이 시간 속에 황제가 입도 떼지 않고 벌벌 떨면서 본인의 내실에 있다가 밖에 있는 내시에게 한 첫 음성이 오늘 바로 설교의 제목입니다. 밖에 야소교인 있느냐. 이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충격적인 첫 마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야소교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한문으로 풀어서 쓴 것으로 예수교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디옥교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초대 우리 한국의 모습이 바로 야소교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아무리 황제가 그의 권력이 떨어지고 지금 일제의 야욕 속에 있을지라도 그의 세력이 있을 겁니다. 외척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당시에 지금처럼 기독교인이 무슨 몇 퍼센트다 정도가 아니라 기껏해야 선교사님들과 몇 분의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을 텐데 왜 황제의 입에서 밖에 야소교인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을 찾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서 일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교사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면 황제에게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과 그의 충격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에 그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당시에 이 바로 황제의 음성이 오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한국교회를 향한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운 사람이 있느냐. 이 고종의 말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끝까지 희생을 무릅쓰고 자기 손해를 볼지라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코로나로 세상의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싸늘합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향하여 독선적이다. 참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늦게 와서 플라자 호텔에서 자는데 이 태극기 부대들의 광화문에서 이 집회 그 소리를 밤새도록 들으면서 잤거든요. 자면서 솔직히 뭐 이런 말 하면 제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가슴 아픈 것이 하나님의 그 바로 어찌 보면 방금 제가 인용한 이 을미사변의 사건이 바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을 보고 우리가 세상이 야소교인을 찾는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이 한국교회가 그들로 말미암아서 더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크레이크 그로셀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영적인 울림이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울림이라는 말을 저는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2004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당신이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니까 무슨 휴대폰이라든지 차라든지 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의외의 답이 1등을 했습니다. 우리는 감동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이 초창기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이 절대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뭔가 자신들과 다른 그러한 저들의 집단을 보면서 그들이 보이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고 그 영적인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시스 프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광신자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신자란 목표 지점을 잃어버린 채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곱절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다.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골대 없이 경기를 벌이는 농구 선수, 네트 없는 코트에서 뛰는 테니스 선수, 잔디밭 없는 경기를 펼치는 골프 선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그 뜻과 목적을 모르고 살 때가 많다. 당연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요 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단순한 말로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을 보면 착한 공포증이 있다고 그래요. 착한 공포증. 우리가 착하다고 하면 뭐 바보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본문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시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참고 의리하게 보내는 그런 착한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He was a good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헬라 원문에는 아가소 시네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는 선하다, 착하다, 좋다 그렇게 세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인데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청년들의 잘못된 인식은 착하면 손해본다, 착하면 내가 당한다, 착하면 문제가 있고 착하면 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어떤 열심과 헌신과 열심히 달려가는 것들 밤을 새가며 사는 저희 광화문에서 집회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있잖아요. 헌신이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저런 부분들을 하지만 어찌 보면 저는 그 질문들을 자신들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여 우리의 사명의 대상자인 세상 사람들이 과연 그들을 보며 영적인 울림이 있고 영적인 감동이 있느냐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36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하니까 오늘 제가 성도들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우리가 가져야 될 인격의 특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의 사명은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3.1교회에 오늘도 저 안에서 보니까 그 교회의 하나의 추구하는 것들이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선함과 이 전도와 부흥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상관이 있다는 거죠. 상관이 있다. 안디옥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의 식민지 여러 영역 중에서 유명한 큰 도시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의미에서 이민자 공동체의 도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도시에서 지금보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한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것이 제가 미국에서 20수년 전에 돌아오면서 제가 굉장한 충격과 제 목회의 방향을 설정한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 11장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회의 전도를 위한 필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요. 그러니 교회의 부흥과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들의 오늘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큰 무리들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문 말씀에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라는 말은 그것 때문이래요. 그것 때문에 이에 큰 무리가 영어 성경에는 great number라고 되어 있죠.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어는 똑같은 우리가 단어를 병렬 구조로 하더라도 제일 앞에 나온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나바 한 사람이 어떠했길래 소위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엄청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느냐 하면 그가 착한 사람이었고 그가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어찌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보다 큰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첫 번째가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과도 직결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 원래 주제를 참 잘 잡으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과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필요한 주제가 아닐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 그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민다는 것은 내가 거하는 그 삶의 현장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들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데 오늘 저는 거기에서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부흥의 첫 단초가 내 한 사람이 소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동을 주는 착한 사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2년 전에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솔직히 많은 걱정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과 훨씬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이 한국교회에 있는데 왜 한국교회가 부흥이 정체됐다 그러지? 시대가 바뀌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오늘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내가 과연 착한 목사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지? 아, 한국교회의 문제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기도를 덜 해서도 아니고 오늘 사람들의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지 못하는, 아 우리가 지금까지 착하지 못했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고종 황제의 입에서 정말 수많은 부류들 중에 자기의 절망의 환경 속에서 야소교인을 찾았는데 오늘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찾을까?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도대체 착한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드리는 것이 더 좋겠죠.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해봅니다. 착한 사람은 무엇이냐? 착한 사람은 그 특징 자체가, 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좋은 것만을 주는 게 착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좋지 않은 것을 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도, 영향력도, 물건도. 그래서 거꾸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도 저는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성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고귀하신 몸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고,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전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들을.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고 사느냐? 오히려 많은 것을 안 주고 살잖아요. 안 좋은 것들,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눈찡그림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가슴 다치게 하는 일들을 주고 그들에게 정말 받기 싫은 것들을 우리가 주며 살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줘야 될 것들은 말도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을 줘야 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라도 보면은 악독, 저주, 정죄, 모욕, 비판, 불평, 욕설, 빈정거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랑, 감사, 따뜻함, 격려, 긍정, 축복, 이게 버릇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남들에게 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나바 자체가 그래요.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들과 축복의 말을 많이 했던지 그의 이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그의 말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위로와 격려의 아들이에요. 위로와 격려의 아들. 그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파라클레세우스, 휘오스. 그러니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들. 오늘 새벽에 잠도 좀 오실 테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든, 요즘 뭐 전국에 제가 이게 처음 시작했는데 짝퉁들이 흉내를 많이 내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죠.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십니다. 네. 아,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더 해볼까요? 멋있는 게 죄라면 너는 총살감이야. 네. 아니, 우리가 유머를 한마디 해도 좀 멋있으면서도 좀 감동도 주면서 상대방을 설레게 하는 말들 좋잖아요. 제가 17년 전에 젊은 30대 때 대명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유명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대 나온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남들 보기만 하면 젊든지 동료든지 새가족이든지 간에 안 좋은 말을 주는 은사가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처음 부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상처받아 그동안 안 나온 분들 전도해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했는데 미용실하는 그 박집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신방을 해서 다시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밖에서 우리 교회 그 과거 교회에 등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두 분이 하는 대화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 권사님이 이제 상처받아서 오랜만에 교회 나온 그분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박집사 참 잘 나왔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참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탁 첫 마디가 박집사 네 오랜만에 보니 팍싹 늙었다 그래. 아,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권사님 나 많이 늙었어요 그래야 돼요. 나 안 늙었어요 그래야 돼요. 왜 그래요? 당황해서 어찌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독한만 먹고 특세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셔가지고 뭐 말씀에 은혜 받은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의 문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건을 줘도 선물을 줘도 남에게 주는 것은 좋은 것만 줘야 됩니다. 바나바는 그가 살았던 이 키프로스 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은 반은 그리스고 반은 터키가 다스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도 참 좋은 땅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사도들의 발 앞에 그의 그 귀한 밭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이 흉년을 당했을 때나 또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나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위선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의 별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불렀던 이런 찬양이 있죠.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우리는 늘 눈으로는 알아요. 아, 저거는 저래야 돼. 내가 줘야 되는데 입으로도 잘 알아요. 축복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그러면 참사랑이 뭘까?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좋은 거 줘야 돼요. 좋은 거.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줘도 꼭 자기 먹고 남는 것 옆집에 줘. 친구들에게 다 하고 그것을 줘요.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분도 알아요. 저는 경북 안동의 그 보수적인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옆에는 그 안동고등학교 옆에 전부 그 당시에는 과수원이었어요. 너무너무 홍옥이라고 하면 빨간 사과가 먹고 싶었어요. 한 번씩 이렇게 아무도 보는 사람에서 까먹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늘 남아있는 거예요. 야, 너 절대로 누가 먹고 싶어도 사과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따먹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꼭 가을이 되면 그 과수원 주인이 저희 집안 어른이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밑에 일하는 머슴을 시켜서 큰 이렇게 바구니에 사과를 이만큼 담아서 저희 집에 가지고 오세요. 오시는데 희한하게도 어린 눈에 제 눈에 보니까 그 사과가 전부 썩은 사과예요. 우리 옛날에 이 홍옥은 달콤하니까 전부 까맣게 이렇게 벌레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저희 어머니를 보고 남선댁이라고 불렀어요. 남선댁? 아유, 썩은 사과에서 미안해. 이래도 덜할 텐데 꼭 그 아주머니는 매년 이렇게 얘기해요. 남선댁? 썩은 사과가 더 달다 그래요. 거룩한 강단에서 제가 욕을 하지는 못하겠고 썩은 사과가 그렇게 달면 네 혼자 다 처먹고 나는 좀 안 썩은 사과 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과를 받고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좋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과 해석도 좋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분만 들어가면 전도회가 박살이 나요. 어떤 분으로 들어가면 그 여러분들은 지인이라고 하면 그 지인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으로 가면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분이 들어가면 그게 살아나는 거죠. 이게 전부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오늘 이 시대의 야소교인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어떤 의미에서 그 드라마틱한 사역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천국 가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바나바가 예뻐요? 바울이 예뻐요? 그러면 하나님은 둘 다 예쁘다고 얘기하시겠지만 뭔가 모르게 오늘 본문은 바나바에게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사역이. 사도 바울은 늘 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바로 사도권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드라마틱하게 오늘 인생이 변화받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지만 가는 데마다 그는 이게 하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너가 무슨 사도야? 저게 언제 또 배신해서 뒤통수 때릴지도 몰라. 그러니 늘 사람들은 걱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사역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11장 앞부분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소위 9장부터 읽으시면 더 좋겠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에게 그들과 대화도 나누고 싶고 그의 체험도 이야기하고 싶고 이 말은 자기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른 예수님이 부른 사도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거부를 해요. 두려워하고 그를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그는 유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프로스 섬에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고 나이도 바울보다 많았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가 이 정도 된다면은 그냥 추천사나 써줘도 될 텐데 그가 직접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성경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 저놈은 정말 이제는 배교했구나. 유대교에서 배교했다고 생각하고 암살조가 구성이 됩니다. 암살조가 구성이 되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그를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안에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으로 그곳으로 보내었다가 거기서 다시 터키에 있는 그의 고향인 탈수스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많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여호와의 손이 임하자 부흥이 일어날 때에 평신도 지도자로 자기를 보내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다소로 가서 원문 성경에는 한 번만에 가서 탁 찾은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며 끝까지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 교회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 전파와 말씀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고 비로소 이번 여러분들의 주제처럼 오늘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 그들이 증거하는 교리, 오늘 그들의 하나의 시스템보다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고 수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것은 바로 한 사람 바나바의 좋은 사람. He was a good man.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을 때에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죠. 사회학자였던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기술의 1번이 understanding이래요. 그러니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은 전부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그렇지만 그는 그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를 이해하는 거예요. 맞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맞다. 약점과 허물을 그는 덮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오늘 나보다 저분이 오늘 주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복음 전파에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 이 집회로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남들에 대한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이해의 폭들이 넓어져야 됩니다. 문제가 되면 다 문제되지만 이해가 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선배 중에 고 목사님으로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오랫동안 감동도 받고 야 나는 저렇게 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분이 이제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사돈댁이 저 뭐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아주 시골 깡촌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사돈이 되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도시로도 나와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견례를 목사님이 잡고 호텔에서 상견례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호텔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앉아계시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순박하고 좋아 보이시는데 좀 당황스러워 하시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고급 이렇게 식당에 보면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입도 닦고 저 하이도록 이렇게 얹어놓잖아요. 그 천을 얹어놓는데 이 두 분이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전부 자기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중에 더 당황스러워하던 안사돈이 이렇게 옆에 분에게 바깥사돈을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더래요. 그러니까 바깥사돈이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더니만 이걸 이렇게 머리에 쓰더래. 이렇게. 하, 정말 촌스럽다. 정말 무식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고목사님 사모님도 고목사님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래. 그래서 고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여러분 괜찮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너무 논리적이고 깍쟁이 같고 따지기 좋아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서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이니까 제가 좀 재밌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아내는 남편이 생선을 좋아하는데 생선만 구우면 새까맣게 굽는다는 거예요. 하도 속상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싸붙였어요. 야 너는 내가 생선 좋아하는데 생선도 한 마리 못 굽고 맨날 새까맣게 굽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하루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아내가 생선을 구웠는데 새까맣게 구웠대요. 그러자 남편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 놀라워라. 오늘 꽁치를 하나님께 먼저 번제로 드렸네. 그러더래. 응? 뭐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때로는 나만의 광신자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사람은 첫째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며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만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나 진짜 야소교인이라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면 믿음이 어떤 것이냐? 수년 전 미국의 신학교 성교학 교수들이 이 동방의 허리가 잘린 자신들의 한 주보다도 못한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가 2005년부터 성교의 주도권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도대체 한국의 성교 방법이 뭐냐? 어떻게 저렇게 폭발적인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무리들이 죽게 더하여지지? 그래서 그때에 풀러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선교학회의 교수들의 결론이 한국의 선교 방법의 독특함이 두 가지였대요. 첫 번째는 무모할 정도의 돌파력, 그리고 두 번째는 무계획성. 무계획성.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무말 정도의 돌파력을 하니까 무식하게 독선적으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조사하고 분석하고 계획 등의 준비 과정도 좋지만 오직 실크로드 어떤 곳 우르무치 중동 어디를 가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오늘 믿음으로 강력한 돌파력이 있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계획성이라는 말은 무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 없이 함부로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성령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기도하며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래 토레에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온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께 모든 것을 항복하고 맡기는 자,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특세 첫날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밖에 야소교인 없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지만 여호와의 영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바꿀 것을 바꾸게 하시고 은혜 받을 것을 은혜 받아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믿음의 청년은 청년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He was a good man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